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평양을 방문했던 중국의 류 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초 중국 방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몇몇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려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최룡해 당 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존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최룡해 당 비서가 리을설 북한군 원수의 장외위원 명단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공석상에서 사라진 최룡해의 행방, 그 뒤에 뭐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그 공식석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을설 북한군 원수가 지난 7일 사망했는데요. 북한군의 핵심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또 혁명 항일혁명 빨치산 1세대 인사인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의위원이 꾸며졌고요. 또 명단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 공식적인 장의위원 명단이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 정부 내 공산당과 당정군을 아울러서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회인데요. 여기에 그 장의위원 명단에서 최 비서가 삭제된 겁니다.
네.
관련해서 세 가지 그 설이 나돌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숙정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또 하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잠시 그 직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관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중국을 방문해서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외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관측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북한의 장의위원 명단을 보면 그런 게 아니다. 건강 이상으로 잠시 자리를 물러났거나 또는 해외 방문 중이라고 해서 장의원 명단에 빠지는 전례가 없다라는 네. 설명이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은 한국 내에서는 대북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정리된 부분이 급기야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북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한 소식은요. 이 최룡해 비서가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숙청은 아니고 해임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룡해 비서가 근로단체를 담당했던 만큼 산하 청년동맹 업무의 성과 부진이 아니겠느냐 이유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체로 서울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런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최룡해가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혁명화란 그 북한 간부들이 잘못 어떤 또 과오를 저질렀을 적에 협동농장이나 공장 또는 탄광 같은 그 생산 현장에 배치돼서 노동을 통해 그 반성하게 하는 처벌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의 일부 언론은 그 최용해가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부실 공사에 책임을 지고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아직 이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요. 또 탈북자들에 따르면 혁명화 같은 경우는 뭐 그 1, 2년 또는 뭐 길면은 뭐 한 3, 4년 뒤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화란 것은 그 무슨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없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북한 수뇌부는 그 고위 간부를 길들이기 위해 또는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 혁명화 조치를 그 취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 장성택 지난번에 뭐 처형이 됐습니다만은 살아생전에 그 1978년을 전후로 해서 강선 제강수의 2년간 그 혁명화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대남 비서로 유명했던 김중림 비서도 혁명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같은 그 혁명화가 그 후진적인 그 정치 행태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고위공직자가 그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되거나 자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그 법과 규정에 따라서 혐의를 밟히고 또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그러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뭐 혐의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대부분이 최고 통치자의 그 자의적인 조치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번 이 같은 혁명화 그 제도 자체를 상당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룡해는 과거에도 혁명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차례 받았는데요. 1998년 그리고 2004년입니다. 98년에는요. 청년 동맹 사건이 북한에서 발생하면서 이 상당수 그 간부들이 처형을 당한 일이 있는데요. 이때 그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좌천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평양의 상하수도 관리서 당 비서로 비교적 한직으로 좌천됐었고요. 2004년의 경우에는 장성택 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지난번에 처형당한 장성택이 분파 행위로 숙청된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그 장성택의 다른 측근들과 함께 최룡해 비서도 해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룡해 비서는 해임돼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다시 2년이 지나서 이 황해북도 당 책임 비서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혁명화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다시 권력 핵심 자리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최룡해가 뭐 워낙 고위직에 있다가 이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 물론 그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이 최현 빨치산 1세대의 그 아들이라는 점에서 또 대단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장의원 명단에 빠진 사람은 이 최룡해 외에도 역시 항일 빨치산 출신인 그 오진회 아들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 부장도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오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일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일 빨치산 1세대, 혁명 1세대인 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데요. 지난 몇 년간 그 고속 승진을 해서 현재 그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부장을 맡고 있었지만요. 이번에 그 이을설 그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설, 또 관측, 해석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그 두 가지 그 관측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일정도 뭔가 그 최용해처럼 어떤 그 과오, 그 잘못을 저질러서 그 혁명화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항일 빨치산 2세대의 그 어떤 그 용도 폐기, 일종의 속가내기가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의 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그 박형중 박사가 주장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최용해도 그렇고 오일정도 그렇고 전부 다 항일 빨치산 2세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북한 수뇌부에는 그 항일 빨치산 줄기에 그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별 능력이 없으면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김정은 그 정권이 벌써 지난 지가 4년이 지났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그 빨치산 능력이 별 없는 사람들을 속아내고 보다 그 실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의 일부가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전부 다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 북한 고위층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숙청과 해임이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숙청의 배경 그리고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역시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문가들,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대체로 세 가지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4년 차 집권을 한 상태에서 국정운영에 좀 자신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맥락에서 세대교체, 이 북한의 당정군의 핵심에는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세대교체를 하면서 젊은 층으로 그 자리를 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위 간부들을 길들이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통치 방식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조치들은 고위층 내부에서 어느 누구든 말하자면 확실한 게 없다 말이죠. 미래와 관련해서 나도 언제 어느 때든 불시에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키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권력 내부에 여전히 불안함을 그런 보여준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그 세종연구소의 이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이 북한의 권력 체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분인데요. 이 정성장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룡해 당비서의 해임이 당장 정권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이 지도부 내에서 심각한 동요와 불안감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그 최용해 또는 뭐 오일정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뭐 혁명화를 받거나 그 사라진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것을 그 공포 정치의 그 맥락에서 볼지 아니면은 그 다른 무슨 과오를 저질렀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볼지는 아직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정치는 지난 그 2012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2012년부터 됐는데요. 지난 그 4년간 무려 그 84명이나 그 처형이 되고 숙청되거나 혁명화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나이 문제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은 31살이고요. 최용해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65살이고 요번에 그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오일정도 벌써 61살입니다.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은 그 최용해 오일정은 거의 그 아버지뻘
그렇네요.
뭐 삼촌 뭐 이런 정도의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보다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이런 그 나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그 갈등 예를 들어서 그 어린 것이 뭐 하고 있다 이런 무슨 말이 잘못 돌거나 이런 것이 어떤 그 감시망에 걸려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냉랭했던 이 두 나라 관계가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로 일단 물리적으로 보기에 류윈산 중국의 그 권력 5위입니다. 서열 5위인데요.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가운데 최고의 인사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봤지만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여러 차례 환한 웃음을 띠고 또 손을 맞잡고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이 있는 모습이 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 이를 계기로 아, 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좀 해빙기를 맞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굉장히 유력하게 제기됐고요. 아, 중국은 또 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류 윈산 아, 상무위원회 평양 방문뿐만 아니라요. 아, 중국 권력 10위권 안에 드는 고위급 인사가 아, 베이징에 북한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아,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인산 창무위원은 평양에서 고위급 교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하면서 이 상당 부분 아, 그동안 냉랭했던 관계를 좀 아, 풀어준다. 또 그렇게 해소가 됐다라고 볼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물론 이런 한 차례 아, 이런 그 방문 교환으로 아, 상황이 다 아, 그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 최근에 아, 나타나고 있는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아,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상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초 중국 방문 보도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유인산 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방중 또 열병식 참관 이런 것을 보고 그 아, 한국 또는 그 외국 언론에서 아, 북중 관계가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나 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국 또 일본 언론 중에서는 내년 봄쯤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그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 관련해서 이런 그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소동과 좀 다소 좀 상반되는 역행하는 그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최근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날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평양에 그 노동당 열병식에 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그 중국의 권력서열 그 유인산 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가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유인산 위원이 그 내년 그 4월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거라는 그 일본 외신 보도 관련해서 이 보도 내용을 그 부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유인산 상무위원은 외신에 나온 것은 외신일 뿐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중국과 북한 언론 내용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중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그 유인산 위원을 만난 그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거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아, 내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것은 류인산 상무위원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유인산 상무위원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전한 것인데요.
간접적으로 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했는데 그 사실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보도는 내년 4, 5월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 지금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4, 5월 방문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기까지 짚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거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네. 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거나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아, 그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아,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이 류인산 의원이 한 말, 그 밖에도 또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유인산 의원이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유인산 의원은 그 지난번 자신의 그 방북 당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의원들에게 밝혔고요. 또 유상무 의원이 그 중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북한의 그 평화통일을 희망하며 이는 중국에도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상무 의원은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예, 이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내 그 분위기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내에서는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좌절감 또는 비관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널리 퍼져 왔습니다. 이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판단이고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사실 미국 내에서는 실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랬지만 이 중국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상당히 의존하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그 미국의 전직 중국 대사인데요. 스테이플튼 로이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에반스 리비어 씨가 지난주에 그 한 공개 토론 자리에서 한 얘기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 중국 당국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화의 핵과 관련해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접근법을 닫아서 이 북한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에반스 리비어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새로운 착상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손을 놓은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내에 조금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이 적극 나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그것보다는 지금 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이 중국 당국에 좀 더 많은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중국과 미국 다 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좀 발을 걷고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북한과 중국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관계와 미국, 북한 관계도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언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그 조엘 위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엘 위트 씨는 과거 그 국무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그 관리를 지낸 분입니다. 현재 그 워싱턴에 북한 전문 그 인터넷 웹사이트인 38로스 운영자로 있고요. 또 존스 호킨스 대 그 초빙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최근 그 서울에서 열린 그 학술 세미나에서 참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엘 위트 씨는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북한의 그 평화협정 협상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또 미국은 반면에 그 평화협정은 소극적이고 비핵화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다루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위트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북한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고 비핵화는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려는 것이라며 쌍방의 위협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 평화협정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정부, 한국 정부는 그 북한의 계속되는 그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부정적이죠. 네. 심지어는 비핵화 논의를 회피하려는 그런 술수라는 그런 그 견해도 있는데요.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다시 한번 평화협정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성김 대표는 아주 단적으로 이 북한의 주장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성김 특별대표는요.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 자국민의 인권을 계속 유린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성김 대표는 그 6자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성김 대표는 6자회담 체제 속에서 가장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6자회담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화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마 그 9.19 공동성명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에 6자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9.19 공동성명은 그 북한의 그 핵물질, 또 핵무기, 핵탄두 뭐 이런 것을 모두 다 폐기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북한의 그 비핵화를 가장 분명하게 북한이 그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성김 대표도 뭐 6자회담이 벌써 열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이 스스로 그 비핵화를 가장 분명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6자회담은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에 가까우면서 뉴스가 관심을 끄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서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뉴스 통신사 기구 회원사들과 공동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고 남북 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제를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제는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 전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과거의 발언과는 뭐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자신의 입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같은 발언이라도 그 정치적 무게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비핵화 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그 얘기했던 그 남북 그 기능적인 접근 이산가족 상봉 또 8.15 그 합의 이행 뭐 이런 것을 쭉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과는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남북 관계에 뭐 혹시 긍정적인 영향을 뭐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 단계에서 그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은 현 단계에서 언급할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사실 회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때 당시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얘기는 이 허심탄회하게 남북 정상이 만나서 모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 정상을 회담을 언급하면서 한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내에서 그 정상회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그 상당히 그 이런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좀 맥이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한 마당에 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서로 어떤 변화도 가능성을 그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인권에 관한 문제도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됐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주장이 표결에 붙여져서 이것이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첫 번째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데요. 자 그러면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어떠냐? 이 사안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할지 여부는 절차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과반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9표 이상을 받으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채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것이 그 채택돼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도 채택돼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입장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중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작년 12월에 그 안보리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그 논의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시 그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표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11개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찬성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그 반대표를 던져서 반대 입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류제이 대사가 10일 날 밝힌 내용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류 대사는 이날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며 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류 대사의 같은 발언은 현재 그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다음 달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반대하면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과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안보리의 이사국들 중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이런 나라들이 찬성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올해도 12월에 안보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네, 다음 주에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추세가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5년 이후 11년 연속 그 제3위원회가 그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그 자료, 추세를 보면요. 북한인권에 대한 그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그 북한인권,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처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 2005년이었는데요. 이때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 반대가 22개국, 기권이 62개국이었습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와 찬성한 나라가 각각 84개국으로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부터 찬성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는 100개, 그리고 2011년에는 112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기존 결의안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찬성한 나라는 111개국에 달했고요. 유엔총회 그 본회의 표결에 찬성하는 나라가 5개나 더 늘어나서 116개국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대단히 그 규모가 큰 인권 그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대회였고 이 대회의 성과라고 할까요? 주요 그 어떤 제안 같은 것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서울에서 열린 그 대회는요, 국제 대회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의 그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참석했고요. 또 해외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알만한 유력한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네.
이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이 커비 전 위원장이 참석했고요. 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수키 다루스만 보고관이 참석을 했고요.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특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이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